설교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을 살아갑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백성들을 봅니다. 그 백성들은 소망을 가집니다. 그들의 삶에서 고통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소망으로 때때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갑니다. 신자는 고통이 없어야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신앙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에덴의 동산이라고 한다면, 만약 우리가 사는 그 동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쩌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에덴 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는 이 세상의 왕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고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에 저주가 찾아왔고 이 저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언제나 건강할 수 없고 언제나 평안할 수 없고 언제나 어떤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닐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우리 가운데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홍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많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질병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고통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도리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주신 방식대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주시는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말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의 본성은 세상을 따르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을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이 소망의 기도와 주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으로부터 나타난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를 바울은 사단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단의 사자를 통하여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어 그는 기도합니다. 세 번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끈질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였다라는 이 측면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사단의 사자를 통하여 네가 연약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너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의 능력이 내게 머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은 사단의 사자를 바울에게 주시사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사단의 사자를 주시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주제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바울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둘째, 주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셋째, 주님은 바울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한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12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14년 전에 체험을 하였던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체험은 참으로 신비한 체험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는 체험을 말하면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자신의 체험이 너무나 신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체험을 말하면서 3인칭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끌려갔다라는 이 말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본인의 활동 없이 다른 곳으로 훅 이끌려가는 그 현상을 두고서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이끌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이끌려간 곳은 셋째 하늘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 성경은 이것을 삼층천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과연 어디로 이끌려간 것입니까? 도대체 삼층하늘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이라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지옥이다, 겟나라는 이 단어를 읽을 때마다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공간적으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거가 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늘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어느 하늘로 가는 것입니까? 물론 주님이 오실 때 모습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낙원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 그 낙원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주 공간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 대기권 밖에 그 어떤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의 어떤 한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이 우주에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보기를 원합니까? 천국이 어디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공간적인 의미를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을 본문에서 다시 낙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셋째 하늘이 어디이며 도대체 낙원은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적인 해석에 의하면 일곱 하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하늘인 삼층천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성경에서 셋째 하늘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볼, 하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합니다. 이 하늘은 지극히 높은 하늘, 즉 셋째 하늘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1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로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땅 안에 있는 궁창과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궁창을 이야기합니다. 별들이 있는 궁창과 새들이 나르는 궁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이해할 때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소로서의 어떤 하늘과 그리고 대기권의 하늘과 그리고 새들이 나르는 이 하늘들에 대하여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정사진은 또한 성막과 성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성전의 첫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들이 보입니다. 첫 하늘이 열립니다. 둘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제사장이 들어가는 둘째 하늘이 열립니다. 해, 달, 별이 머무르는 그런 등대가 있는 곳입니다. 셋째 휘장을 열면 거기는 언약궤가 있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성전은 하늘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 즉 지승산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낙원, 즉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 세 번 사용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회개한 강도를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사용한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본문에 다루는 것입니다. 셋째는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에덴에서 이미 감추어졌던 나무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 나무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낙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원이란 단어의 의미는 울타리로 둘러막은 땅이다라는 의미인데 70인경에는 이 단어 자체를 에덴 동산으로 설명합니다. 에덴 땅에 있는 동산이 바로 이 낙원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들을 바라보게 될 때 삼층천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했던 에덴의 동산, 하나님과 함께 아담이 거느렸던 그 동산, 그 동산이 바로 삼층천 하늘이며 그 하늘 가운데 지금 나아갔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신의 산으로 설명하게 되어지면 영광 구름이 있는 그 구름 위로 모세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열 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광 구름이 있는 위에 그 장소, 시내산 꼭대기를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까지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느냐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이상 중에 나아갔던 사건들을 읽지 않습니까? 요한 역시도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올라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예배하는 그 연장을 두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셋째 하늘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이 셋째 하늘에서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도대체 야훼 하나님은 이 셋째 하늘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울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즉 권세 있는 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말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계시의 말씀을 바울은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전한 그 말이 바울이 전한 그 말이 권위가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 자신입니까? 바울이 능력 있기 때문입니까? 바울이 지혜롭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도는 별로 공부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많이 공부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기에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그들의 어떤 학문적인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이끄셨습니다. 셋째 하늘로 이끄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바울은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알던 지식을 내던지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한 말씀이고 다른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에서 요한 신학, 바울 신학, 누가 신학, 여러 신학을 나눠서 공부하긴 합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한 복음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설교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정말로 은혜로 감사하게 받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자신이 받았던 그 계시의 말씀, 3층천 하늘에 올라가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자리는 복음의 향기가 나야만 합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는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만 합니다. 사단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사탄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사탄은 육체의 가시 형태로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언제나 거짓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거짓이 드러납니다. 참이 있을 때 거짓이 어쩌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거짓 자체만 있을 때는 거짓 자체가 거의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참을 속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참을 가지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육체의 가시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주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좀 의아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를 또한 우리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는 사단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시가 무엇인지 저번 주에 생각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가시나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몸을 찌르는 어떤 날카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가시란 것이 날카로운 것, 뾰족한 것, 찌르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찌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용례가 사용되는 장면을 바라보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사단의 사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약 전체를 통하여 바라보길 때 이 사단의 사자라는 이 단어 자체는 한 번도 사물에게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 천사나 사람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천사, 사단의 사람, 어떤 사단의 선생 이런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저번 주에 생각했던 부분을 한 번 더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땅으로부터 가시나무가 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은 이 땅으로부터 가시나무가 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단순히 이 땅으로부터 가시나무가 난다 그러니까 어떤 이 현상적인 공간의 땅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람은 흙, 땅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땅으로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사람을 상징하였던 이 나무들, 이 나무들은 에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역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자마자 그 땅에는 이제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실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쁜 열매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어떤 사물적인 요소가 아니라 때때로 많은 경우에 사람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 정말로 가시가 언제 등장하는가, 가시나무가 언제 등장하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가인을 통하여 가시나무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 문 앞에 죄가 웅크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 문 앞에 짐승이 엎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짐승처럼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를 쫓아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장면을 바라보면 내가 짐승처럼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짐승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짐승처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를 요청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가시나무를 바라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 사람들이 가시나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백성들 안에 가시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가시나무가 자랍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가시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만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 당시의 가시나무들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는 끊임없이 출교를 명령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무섭게 그들을 다그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시나무를 바라봅니다. 바울 역시도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바울 자신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이 말하는 사단의 천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단의 사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에게서 질병입니까? 그에게서 고통입니까? 바울에게서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유대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들어와서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옛 교리를 가지고 왔고 이 옛 교리를 가지고 새 언약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옛 언약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5절에 이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 하되 그들이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 끊임없이 율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언약적인 저주를 푸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거부하고 그들은 도리어 구약으로 돌아가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 하고 너희가 정말로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어지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 이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바울에게 끊임없이 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게 될 때 바울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자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육체의 가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통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는 육체적인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두고 세 번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 번이라는 숫자 자체를 단순히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될 때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세 번 시험을 당했습니다. 왜 세 번 시험을 당했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세 번 시험을 당했습니다.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이 시험은 우리가 생각한 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당하지 말라라는 그런 개념의 내용이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왕이 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왕이 되라. 네가 온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네가 왕이 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왕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백성 없는 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있고 도무지 그 언약적인 저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오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언덕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 홀로 왕이시며 그리스도 홀로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완전한 시험을 당하였다라는 측면에서 세 번 시험을 당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고 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도 뭐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은사주에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압니다. 소나무 뿌리 하나 잡고 한 번 기도하고 또 안 되면 그 다음날 가서 또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면 안 되는가 보다. 이 소나무 안 뽑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한 그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세 번 기도하였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이 3의 숫자는 신의 수이고 정말로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이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단순히 아, 나는 이 정도 기도하면 머물러도 되겠어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단의 사자를 제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저 이단들을 제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유대주의 거짓 선생들을 두고 기도한 것입니다. 참교회는 거짓 복음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참교회는 거짓 선생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완전히 들어온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피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섞여 있는 것, 적당히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두려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단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사 종교다 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안 넘어갑니다.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이름 내어져 있는 유사 종교의 이름이 붙여지지 않는 그곳에 넘어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신자들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살며시 들어옵니다. 참과 거짓이 섞이는 것입니다. 유대주의 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옛 언약에 머물기를 요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를 거부하듯이 어떤 이단들이 설며시 교회 안에 들어와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난 참교회로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교회에서 신자이다. 그러나 나는 대속의 원리를 거부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이 교회 가운데 설며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하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정말로 정당한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하여 주님의 응답은 좀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해 보입니다. 그래, 내가 알았다. 그들을 쫓아내 죽게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의 주는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육체적인 가시를 두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가 죽는 그날까지 이 기도가 사라지겠습니까? 사단의 사자를 제하해달라는 이 기도가 사라지겠습니까? 주님은 참 재판하신 그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신실하십니다. 보복의 날을 그 백성들을 신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육체의 가시가 있는 의미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거짓이 찾아옵니다. 참이 없다면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거짓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가시를 제하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울이 약하게 된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나아가게 합니다. 셋째, 주님은 바울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한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신앙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이 체험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육신으로 자신을 자랑할 만큼 큰 경험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있는, 즉 구약으로 말하면 영광 구름이 있는 그 장소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열 계명을 받는 그 돌판을 가지고 오듯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경험 앞에서 자신 스스로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육체적인 과실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교만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 자신을 때려 눕히도록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단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즉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눕혀놓게 만드는, 때려서 눕게 만드는 그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가시를 주시고 그 가시를 우리 가운데 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도리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나를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을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육체적인 가시를 통하여서 주님은 바울을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며 더 나아가 이 가시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렇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족하게 임하여졌고 바울 자신이 약하게 될 때 거기에서 강하게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에 대해 고린도후서 13장 3절과 4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우리가 구합니다. 즉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약하여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바울이 이 육체적인 가시를 통하여 얼마나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는지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더 복음에 매달려 있게 되어졌는지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됐다, 머물러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더 경계하고 더 주의하고 더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는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지만 도리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유익이라. 왜냐하면 주의 복음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육체적인 가시를 바라보게 될 때, 사람 가시를 바라보게 될 때, 교회 안에 어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어떤 거짓 복음들이 들어오게 될 때, 복음의 변질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함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그 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거짓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거짓 복음 앞에 끊임없이 항거하고 끊임없이 그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승리를 가져와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사절을 바울에게 주시사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바울은 복음 가운데 머물고 그 복음의 능력을 외치는 그 일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편교회가 많이 세워졌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 보편교회가 세워졌다고 사라지는 것입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육체적인 가시, 사단의 사자에 대해서 그들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는 바에 머무르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통하여 공부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 가운데 머무르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복음의 일들에 정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셋째 하늘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하나님 나라로 바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이 셋째 하늘이 도대체 왜 셋째 하늘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 때 새 하늘을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새가 나르는 하늘, 해, 달, 별이 있는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서로서의 하늘, 그 하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벵겔은 이 새하늘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대기권의 하늘과 이 땅의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늘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끌려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받고 교회를 섬길 때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돋아났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거짓 복음을 제하여 달라고. 우리의 교회가 참 주님의 교회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내 능력이 내게 족하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가시를 통하여 그 교회가 더 자라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보편 교회 가운데 정말로 가시가 없다고 한다면 모든 교회가 가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죄로 나아가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종교개혁 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들이 타락해 갔다는 사실들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교회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슬로건으로 머무르지 않고 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더 주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이 복음이 있는 교회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보편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